오늘은 수문신을 찾아서 10장과 11장 두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가 제가 이 수문신을 찾아서 철학개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어있느냐. 이 사람은 신학자이고 좀 더 규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좀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나 어필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철학개론 안에 이게 이렇게 잔뜩 이렇게 들어갈 일인가. 그리고 분량이 꽤 되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를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당장 뭐 8장부터 18장까지가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인데 우리는 데카르트가 철학자라고 하는 데는 주저없이 동의합니다.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론 이런 걸 이제 무시하고 자기 철학을 전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카르트의 성찰 철학고전 강의에서 데카르트의 성찰 다룬 부분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성찰의 구성이 자전적 이야기예요. 자서전적 이야기. 그 구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은 사람은 이거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떤 학자들은 근대적 주관성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5세기 사람인데 1200년 후에 17세기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말해버리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겠죠. 그런 식으로 철학자들은 전통을 저 먼 곳에서 끌어온 사람을 좀 평가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주관적 관념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기시감이 드는 건 사실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을 철학자라고 규정하고 철학사에서 다루고 어떤 사람은 신학자라고 생각해서 신학사에서 신학의 역사,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만 다루고 하는 것은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좀 도움이 돼요. 지나치게 이것저것 많이 다루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의 성취를 넘어가려면 골고루 읽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지난번에 제 9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이 컴피치오네스 이게 전진적 배진적 구성을 성취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데카르트의 그 성찰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만큼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 구성이 탁월하진 않아요. 처음에 데카르트의 성찰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처음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 뭐 소크라테스적 질문이죠.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게 틀림없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죠.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믿을 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나. 그래서 그의 철학의 제1 출발점이라고 하는 코기토,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감지되었을 때 그때 신을 찾아 나서죠. 신,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틀림없다고 할 때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데카르트에 있어서 신존재 증명이다 하는 것은 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존재 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존재 증명이라는 것 또는 증명이라고 하는 건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것들이 이렇게 짜 맞춰져야 되는데 데카르트에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있다. 그리고 내가 신을 믿는다.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 다음에 대상 세계에 대한 알므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구조가 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데카르트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주관적 관념론을 근대에 와서 되살려낸 것에 불과하지, 그게 데카르트가 그냥 막 굉장히 치밀한 어떤 수사학을 구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철학을 공부할 때는 데카르트를 먼저 공부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전혀 읽지 않은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전 텍스트가 만들어진 순서로 이렇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죠. 1200년이 먼저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읽고 나서 데카르트를 이렇게 읽으면 오,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 방식이 여기 나오는구나.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시감이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신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신에 의해, 신에 대한 신앙 또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계와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와 같은 방식을 갖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데카르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죠. 앞서 9장에서 전진적, 배진적 구성을 이루었다.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제 10장에서 64페이지 맨 밑에 줄. 고백록은 무엇보다도 치밀한 자기정당화, 즉 자신의 생에 대한 변론이다. 네, 요 얘기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백록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냥 1차적으로는 거기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생에 대한 변론이다. 아폴로기아 프로 비타수아. 네, 비타수아. 비타수아는 비타는 생이고 수아는 자기. 프로는 뭐뭇에 대한 또는 옹호하는 아폴로기아 변론이다. 이게 뭐냐? 1장에서 9장까지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것을 정리하죠. 그래서 고백록은 신앙으로 가는 길을 간명하게 도식화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 회심 단계, 신을 향하는 단계. 네, 이렇게 세 단계로 자기 인생을 도식화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 회심 단계, 신을 향하는 단계. 그것 안에 인간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사파들을 집어넣죠. 요소들을 집어넣죠. 얼핏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이 죄에 물들어 있다가 메타노이아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신을 향했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신에 대한 사랑과 찬미가 감싸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성을 갖추게 했죠. 그게 바로 1권부터 9권까지입니다. 그런 다음 제10권은 기억의 신비라는 그 성한용 교수의 번역을 보면 기억의 신비라고 돼 있고 성염 교수의 번역본을 보면 하느님을 찾고 인식하여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10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주님, 저는 있는 그대로 당신께 드러나 있습니다. 제10권에 오니까 제10권까지는 전진적 구성이에요. 전진적 구성.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1권에서 9권까지가 한 덩어리, 10권이 한 덩어리, 그리고 11에서 13권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1에서 9까지가 분량이 많은데 한 덩어리고 10은 딱 하나인데 또 한 덩어리고 11에서 13권이 또 한 덩어리다. 불균형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10권이 전환점을 이룹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의 회심 단계, 신을 향하는 단계를 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이미 내 안에 있더라. 신이 나에게 예비해 둔 것들이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10권에서 하죠. 그러면 신이 나에게 들어있다는 것을 그 10권에서 확신하는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 성찰에서 바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세계에 대한 인식, 그렇게 나아가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세계에 대한 인식, 이걸 뭐 어디에서 보느냐? 11권부터 13권까지가 세계에 대한 인식, 이걸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구성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관적 관념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그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 여기서 주관적 관념론은 뭐냐? 내가 신을 향한다. 네, 62페이지에 있죠. 이것이 주관적 관념론이다. 내가 뭔가를 정해서 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진리가 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주관적 관념론이에요.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말, subjective idealism. 네, 철학책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내가 그게 옳다고 믿으면, 근데 그게 뭐 관념적인 것이면, 그게 주관적 관념론이에요. 그렇게 좀 쉬운 거고 뻔한 건데,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느냐. 사람마다 그 용어를 다르게 쓰면 서로 통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주관적 관념론,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어떤 사람은 뭐 헤겔 철학사를 보면 소크라테스가 주관적 관념론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해요. 소크라테스 그러잖아요. 그 변론을 보면 마지막에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죽이는 사형에다가 찬성 투표한 니네들은 아마 죽어서나 살아서도 니들은 옳게 살기 힘들 테고 죽어서도 굉장한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좀 저주의 말을 하죠. 변론에서. 그런 태도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 그에 비하면 플라톤은 객관적 관념론이죠. 객관적 관념론의 출발점은 플라톤입니다. 그게 진리다. 뭐가 진리냐? 형상이라는 불변의 실재가 있다. 있는데 어디 있느냐? 저기에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여기 자기를 가리키면서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 주관적 관념론이고 진리가 저기 있다. 그러면은 그건 객관적 관념론이죠. 그러면 그 관념이라는 게 형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자들, 물질적인 것,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 그 물질적인 것은 뭐 원자, 분자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산물, 그런 걸 물질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Das Ökonomische, 그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관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잖아요. 사실 돈을 벌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인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게 객관적으로 저기 있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본 주장을 가리켜서 객관적 유물론, 네, 또는 객관적 물질론 그렇게 말합니다. Objective Materialism. 관념론과 유물론의 차이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건 나한테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 그런 차이죠. 플라톤에서는 명백하게 객관적 관념론입니다. 그렇게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거. 에이도스가 불변의 실재가 저쪽에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되겠죠. 그걸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본이 플라톤에서 파라다이그마니까 우리가 본받는다. 그럴 때 모방한다. 그래서 파라다이그마를 모방한다. 미메시스한다. 그게 객관적 관념론.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 관념론은 괴롭죠. 그 이제 모방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끝없이 저쪽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 상승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괴로우니까 플라톤에서는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관적 관념론은 사실 속편해요. 내가 진리라고 해버리면 되니까 속편하게 나의 것이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겠죠. 나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주관적 관념론이라면 나에게 불안을 주는 것이 객관적 관념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관적 관념론, 객관적 관념론 둘 다 뭔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둘 다 만족치 않아, 만족스럽지 않아. 그런데 저쪽에 있는 진리를, 에이도스를 내가 땡겨다가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했다는 자기 확신, 요 두 개를 합하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합해버리면 그게 좋겠죠? 네.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걸 이제 absolute idealism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절대적 관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개 철학사에서는 헤겔이 절대적 관념론을 성취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무지하다이고 진리는 저쪽에 있다죠. 저쪽에 있는 걸 이제 완전히 성취했다. 그런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헤겔도 객관적 관념론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객관적 관념론이 뭐가 중요하고 주관적 관념론이면 뭐 어때? 맞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주 굉장히 타당합니다.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떠냐?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런데 그 질문하는 분에게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진리가 나한테 있다는 확신을 갖는 주관적 관념론이든 진리가 저쪽에 있다고 여기에서 끝없이 그것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객관적 관념론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잘 살면 되지 않아? 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이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삶의 목표가 잘 산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그 잘 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포르쉐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데 살고 하차는 연립 이런 데 사는 너 경멸하면서 사는 거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싫어합니다. 포르쉐는 싫어가 아니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그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요? 뭐 그럼 막 시세 따지고 내가 이걸 얼마나 존버해가지고 이거를 딱지를 사가지고 여기 재개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근거가 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랑 싸우자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하는 말이 내가 나랑 싸우자는 거냐?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는 피하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만은 자기 입장이 잘못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죠.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뭐 서로 일단 대화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니까 그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당신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참다운 것이고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2000년대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진짜로 좋은 거냐? 이렇게 따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조금 써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관적 관념론이냐 객관적 관념론이냐 데카르트, 아우구스티누스, 플라톤, 헤겔 이런 거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홍제 센트럴빌 아이파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하고 만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만나도 사실 대화를 잘 지내냐 잘 지낸다 뭐 이런 얘기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뭐 전문적으로 공부했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지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습니다. 어쨌든 제10장에서는 전진적 구성과 배진적 구성의 결합 그리고 주관적 관념론과 객관적 관념론의 구별 요것을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1장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건데요.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는 굉장히 분량이 적어요. 그리고 18장이 좀 길죠.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가 18장까지 일단 있는데 짧게 이렇게 딱딱 스타카토로 끊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장부터 17장까지는 아마 그냥 한 번에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얘기 유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